합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도행전 5장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지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되 아나니아의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말을 감추었느냐. 땅이 그들이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양회가 너무너무 이렇게 좋습니다. 치과에서 제일 좋은 치과가 옥수수 치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여름에 먹는 제일 맛있는 게 옥수수고요. 그 다음에 또 설교하는 사람 가운데 옥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덕 수양을 종종 솔밭에 가는 차 길 옆에 저 박옥수 수수 이렇게 써 있어서 아, 거의 이제 내가 학교 다닐 때 거의 뭐 술을 많이 맞아보진 못했는데 숫자가 양쪽가 해서 가운데 박옥수라고 썼어요. 그래서 박옥수 수수 무슨 말 나아져 보니까 수박 옥수수 아 여러분 그렇게 웃어오세요. 저 여러분 웃는 거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수박 옥수수. 그래서 여름에 제가 늘 이게 대덕 수양관에 솔밭 이렇게 왔다 갔다 자주 하는데 그쪽 주민들 전부 다가 저를 환영하느라고 이렇게 길거리마다 박옥수 수수 이렇게 수 박옥수 수 그렇게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그걸 잘 읽지 못하는 수박 옥수수 그렇게 읽고 저는 수 박옥수 또 수 그렇게. 이런 막 웃으시는 게 너무너무 여기 있어 보면 아름다워 보여요. 굉장히 그 저 자매들 예뻐 보이고요. 우리 형제들도 진짜 멋있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지난 제가 2주 동안은 아프리카를 다녀왔습니다. 가나, 토고, 그리고 이제 우간다, 케냐, 그리고 이티오피아 5개 나라를 다녀왔는데 복음도 전했지만 일거리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만들어 놓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회가 일을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어제 제가 대덕 수양관에서 막 그 이제 수양회를 하면서 사도행전 이제 3장, 4장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 와서 5장 이야기 읽었는데 문득 제가 그 대덕 수양관 짓는 막 그게 제 마음에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대전 한박교회가 그때 185평인데 그 당시에 여러분 예배당이 185평 무지 큰 거예요. 형제자매들이 와서 한박교회 와서 185평 예배당을 보고 끝이 안 보인다 그러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게 뭐 1년 지나니까 수양회를 하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 큰 이렇게 집회할 만한 장소 없고요. 큰 교회라도 이런 교회도 없었어요. 제 수양회할 장소 없어 매일 어려워하고 그래도 여름은 솔밭에서 했는데 그래서 겨울에 그 185평 한박교회 그 이제 예배당을 지금 그 뜯고 새로 지었습니다만 사람들이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는 의자 아니고 이제 마루 바닥에 앉았는데 앞 무릎이 뒷사람 무릎이 앞사람 궁둥이에 딱 닿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다가 이제 성경책은 무릎 위에 놓고 꼼짝 못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모두 행복했어요. 형제들이 이제 땅을 좀 더 사가지고 앞으로 내자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한박교회 앞이 그 이제 복개가 돼서 그런 옛날 그건 내였어요. 내인데 그래 이제 우리가 더 내다가 그 다음에 또 더 많이 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수양관을 짓기로 하고 산림법에 보면은 산림 그 자연 녹지에는 종교 시설 정축 뭐 신축 및 정축을 개축 정축 신축을 할 수 있다. 그 법을 봤는데 그 법이 이제 언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당시 했는데 그때 유경수 여사님이 불교의 심취에 있어서 아마 영향을 주어서 그 이제 산에 이제 종교 부지는 절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땅이 이제 산이 싸서 산을 사서 이제 그 수양관을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 그래 안 해서 그 당시에는 김천 그쪽 대덕 그쪽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서울 지역에는 대부분의 산들은 서울 사람들이 샀고요. 나머지 부산 지역은 사는데 거기가 이제 제일 먼 데라서 땅값이 제일 쌌고 또 그쪽 이제 전라도로 가는 길에 경상도 전라도 교류가 적어가지고 땅값이 싸서 그쪽을 땅을 살려고 많이 알아봤었어요. 근데 땅 사는 게 여의치 않더라고요. 별로 제 마음에 안 들고 이거 살려고 하면 복도방에서 그 다음날 팔렸다 그러면서 30% 더 얹어주면 다시 사주겠다 그러고 어떤 산은 보러 갔는데 평당 1,500원 켜는 산 위에 올라가더니 2,500원이란 그래요. 내가 내려가서 흥정하자고. 내려는 1,500원, 왜 2,500원이냐고. 더 높은 산에 올라가면 더 하는데 내려가서 흥정하자고 그랬는데 아이, 근데 그때는 딴 거 얘기했다고. 아니, 내가 이 산 살라고 그러는데 왜 딴 산을 얘기를 하느냐고.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몇 곳을 보니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산을 찾는 일을 중단하고 있었는데 저희 형님이 이제 돌아가신 뒤에 이제 조카들이 있는데 이제 그 형님의 큰 딸이 있고 제 아들이 영주, 영철이 그리고 이제 그 뭐 저 이렇게 찬영이, 찬숙이, 찬이 그래 있는데 제일 큰 딸 찬영이가 저한테 왔어요. 작은아버지 제가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사귀는 분이 있어서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작은아버지한테 인사드린대요. 오라 그래라. 이제 시내에서 우리가 이제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뭐 사람이 괜찮아 보이고 그래서 뭐 자기도 좋다 내가 이제 뭐 삼촌이 뭐 까다롭게 뭐 콩나라 대추나라 하기 어색해서 그래 결혼을 해라 하는 좋겠다 하고 이제 그 너 이제 그 생업이 뭐냐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를 한대요. 제가 이제 그 군대 통신병이라서 이제 그 제일 잘 라디오 릴레이 하는 게 그 무선 중개인데 그 무슨 중개 그런 건 잘하는데 부동산 릴레이 중개 그건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그냥 알고 보니까 서울 사람들에게 산을 사주는 일을 한대요. 돈 많은 서울 사람들에게. 아, 그러냐. 그러면 그 산을 주로 어디 있는 산 사주는 김천 근방에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그래도 내가 그쪽에 수양관 할 만한 장소를 잡고 있는데 네가 좋은 거 있으면 소개해 줘라 그랬어요. 한 일주일 됐는데 그 사람 찾아왔는데, 작은아버지 산보러 한번 가십시다 그랬어요. 아 그래 가자. 차를 타고 와서 이제 그때 그 도로에서 내려가지고 한 2천 몇 킬로 되는 걸 걸어서, 산에 그때 도로가 없어서 산 길을 걸어서 올라갔는데, 세상에 산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 산이 그 대덕 수양원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좋은 산은 처음 봤거든요. 꼭 요새 같은데 산이 삥 둘러 있으면 뒤로는 다 절벽이에요. 절벽이 사방이 올라가는 길만 딱 놓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산이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이제 산은 이제 이렇게 저 뭐야 산도 뼈가 있는데 바위 이런 걸 뼈라 그러는데, 바위가 있는 산은 산이 험하고 날카롭고, 이제 속에 바위가 없는 산은 산이 부드러워 보이는데, 산이 너무 좋은 산이에요. 그래서 그 산이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 요즘 이제 나이가 들어 이렇게 숫자 개념 6만 5천 평인가 그러는데, 이거 얼마 달라 그러냐 그랬는데, 그 1억 5천을 달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너무 싸다 싶은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안 그렇잖아요. 야, 왜 그렇게 비싸? 좀 깎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얼마를 깎으면 사겠느냐 그래서, 또 너무 깎자 그러면 또 안 판다 그럴까 봐 그래. 1알만 깎아라 그랬어요. 그 1알만 깎으면 1억 5천이니까 1,500만 원만 깎아라. 이 사람이 그 산 주인 집에서 3일 동안 같이 먹고 지내면서 졸라가지고 3,500만 원을 깎았어요. 그 산을 1억 1,500에 샀어요. 그래서 이제 막대금을 탁 지불하고 이제 막 그런 날인데 준비를 했는데, 소개한 사람에게 수고했다고 그 자리에서 내가 100만 원짜리 수표 하나 마련해가지고 소개비로 고맙다고 주려고, 돈도 많이 깎아줬으니까, 돈이 뭐 3,500만 원 깎았으니까 100만 원 주도 딱 이제 준비하고 갔는데, 조카 딸이 전화를 했어요. 작은 아버지, 왜? 나 그 사람은 결혼 안 할래요. 왜요?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 그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에요. 돈 주지 마세요. 그냥 너한테는 그렇지만 내한테는 돈 받을 만큼 일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딱 줘서,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 도망을 가더라고요. 지금도 막 그런데 그 산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제가 그 이제 산을 샀는데 그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산에 물이 안 나와가지고 이제 걱정을 했어요. 걱정을 했는데 샘을 이제 여러 개를 팠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는 1200m를 파들어갔어. 1200m를 파들어갔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막 컴프레셔를 막 끊고 하는데 돌이 막 가루가 산이 그 물에 섞여 와야 하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막 연기 나듯 산이 확 이렇게 오는데 난감한 거예요. 아주 난감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1m를 파는데 20만 원인가 줬는데 그 하여튼 우리가 그래 이제 막 1억이 더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우리 교회 아는 나이 드신 형제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잘못하셨어요. 왜요? 목사님이 그냥 샘을 파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 풍수 들어와서 수맥 보는 사람 보고 그 사람 물길 한 사람 불러야죠. 그때 딱 전기가 도는 아뿔싸. 그 잘 아는 사람 있느냐고 있다고 그래서 그래 불렀어요. 이 사람이 한나절에 오전에 오든지 오후에 한 번 오는데 500만 원을 달래요. 1억이 돈이 드는데 물 안 났는데 물만 나오면 500만 원 싸다시 보았는데 이 사람 딴 건 안 보고 이 건물 누가 자리를 잡았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자리를 잡았다고 그래요. 아니래요. 내가 잡으면 뭐가 아니긴 아니야 그랬더니 이건 인류 풍수가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땅에는 혈이 있고 수맥이 있는데 수맥 있는 건물에다 건물을 지으면 사람들이 잠이 안 오고 병이 잘 걸리고 신경질을 잘 내고 부부싸움도 꼭 수맥 위에 싸운다 하더라고요. 반대로 혈이 있는데 거기는 몸이 건강하고 아기 안 놓는 여자들 그 방에 자면 아기를 낳고 뭐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지어놓은 본관에서 별관까지 그걸로 혈이 쫙 뻗쳐서 여긴 잠이 너무 잘 온다 그러더라고요. 아 나는 설교를 못해서 조는 줄 알았지만 그래서 조는 거구나. 아니 정말 그 대덕 수양관에 가보면 잠이 참 잖아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저를 보고 아니 그런 소리 나도 할 줄 아는데 물 나온다 소리 좀 해봐요. 여기는 물이 없습니다. 그들이 차를 타고 내려가자 차를 타고 내려가가지고 그 냇가에 가다 여기 파면 물이 많이 나온다는 아 내가 막 화가 났어요. 아니 수맥 보는 분이 나도 그건 알아요. 강가에 물 나오는 거 통장번호 가르쳐줘요. 돈 500만 넣어줄게 하니까 물도 안 나 돈 안 받겠다 그건 또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거기 이분들이 얘기한 대로 지금 이제 우리 중간에다가 또 이번에 학교 이제 건물 넣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쫙 그 수맥, 아니, 그 혈이 쫙. 거기 가면은 너무 잠을 잘 자고 좋고 그리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양이 안 할 때 꼭 몸 불편하나 그가 좀 주무십시오. 빌려드릴 테니까. 그 이제 물이 안 나와가지고 우리가 옹달샘인데 그건 수질은 굉장히 좋아요. 오염이 안 돼. 그런데 옹달샘 이제 거기 이제 딱 물을 가지고 막 키워가지고 그 제 골짜기에다 물 탱크를 만들어 물을 모으기 시작해서 그래가 가득 모아가지고 수양이 할 때 이제 조금 조금씩 주기를 했는데 수양할 때 사람이 많으니까 물이 모자란 거예요. 물 때문에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수양이 할 때마다 물당번이 있어서 하루에 부엌에서는 용량, 화장실에서는 용량, 그것만 딱 내주고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럼 물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 수양을 하는데 진행하는 사람이 저 난 뒤에 앉아가지고 듣는데 광고 시간에 여러분 물을 아끼지 마세요. 물이 남습니다. 물 풍성하게 쓰세요. 저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물이 남는 저게 뭐죠? 물이 어떻게 남아? 그랬더니 형제가 하는 이야기 목사님 모르십니까? 뭘 그러니까 물 나오는 거 어디 그 1200m 반 거기서 물 나오면 모릅니까? 아니 모르는데 형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1200m 되는데 이제 그 수중 펌프라고 해서 펌프가 길이가 한 2m 가까이 돼요. 굵기는 이 정도 굵은데 그게 이제 막 그 1000m씩 물을 밀어 올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주 센 건데 그걸 넣어가지고 이제 막 해야 하려고 이제 그 파이프를 박아 놨는데 1200m 돈을 1억 가까이 들이고 판 샘을 메워야 하는, 안 그러면 거기로 오염이 들어가면, 오물이 들어가면 지하수가 썩으면 안 되니까. 그거 이제 메워야 하는데, 그냥 안 메우면 안 되고, 그 파이프를 뽑아내야 그나 또 녹이 썰어 땅이 오염된다는 거죠. 지하수가 나빠진다고. 그리고 형제가 이제 그 파이프를 뽑으려고, 이제 용접해가 코리래가 포크레인을 걸고 당기니까 포크레인이 버쩍버쩍 안 올라오는 거예요. 파이프가. 그리고 형제가 이제 포크레인 가지고 막 파이프를 밀었다가 당겼다가 제꼈다가 어떤 막 한참 하는데 팍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막 보니까 물이 막 콸콸콸콸 쏟아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루 수량을 재보니까 하루에 250톤인가? 아, 350톤인가 그래 나와요. 그래, 형제가 막 좋아가지고 물 나온다! 손에 막 그 수량을 형이 다 모여 막 냄비 뚜껑 두드리고 막 그 춤을 추고 막 그래 했다 하더라고요. 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제 그 이제 복잡해서 강릉에도 와서 이제 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강릉에도 땅을 더 사가지고 크게 짓나, 막 어찌나 이제 연구해요. 그래서 이제 일부 형제들은 날 보고, 목사님, 이제 앞으로 2, 3년 안에 문 닫는 대학이 뭐, 수없이 많아진다 하더라고요. 인구수가 갑자기 줄어들어서. 한국엔 여자들이 애기 괜히 잘 놓는 걸 가지고 산아 제한을 시켜가지고 인구가 무지무지하게 줄어들고요. 그때 뭐 애기도 하나밖에 안 나오면 애기들이 하나 놓으면 진짜 키우기 힘들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애기 하나 놓으면 한평생 골치 아파요, 애가. 근데 애기 둘을 놓으면 하나 놓은 것보다 훨씬 키우기가 쉬워요. 몰라서 그냥 하나를 키우면 하나는 이유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런데 셋쯤 놓으면 그냥 적당해요. 그 넷쯤 놓으면 좀 좋고 한 다섯쯤 놓으면 아주 좋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뭐 기본이 셋이고 뭐 다섯씩만 놓은 사람도 많아요. 저희들 교회 앞에는 네이처힐 아파트 단지가 한 1km 떨어진 데 있는데 아파트 딱 가면 우리 교회가 다 상점되는 게 자식까지 본다 하더라. 아이들이. 아이들 뭐 둘 놓으면 1순위고 셋 놓으면 0순위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 외에는 셋 놓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딱 당첨하면 바로 우리예요. 전부 다. 우리 그 아파트 들어가 있는 형제자매들이 140세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강남에 웬만해서 아파트 못 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셔서 막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우리가 그 수양관을 짓는 돈도 그때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가 지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한 지역에 돈을 얼마씩 얼마 그래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역에 굉장히 돈을 쌓아놓은 것도 아니고 다 기도해서 달라고 할 텐데 저들이 하나님이 기도해서 달라고 그러고 그 돈을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런 물질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재작년에 잠비아에 그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제가 예산 한 13억에서 15억 정도 삼았는데 노정남 목사님이 그 이제 공사를 했는데 진짜 우리 그 저 뭡니까 다른 면 다도 얼마나 성실하고 막 절약해서 했는지 8억의 그 공사비를 다 공사를 끝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기타 여러 가지 다 뭐 계산해 보니까 한 10억쯤 들었는데. 그 건물 지음에 제가 형제 자매들이나 다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건물질이 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들이 잠비아에는 5만 4천 평의 땅을 우리가 얻었어요. 정부로부터. 지금 이제 공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한 20억 정도의 돈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000평은 저희들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수양에 갈 때 할 때 가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숙소 같은 걸 만들고, 사역자 모임과 사역자를 가 머물고, 또 이제 이렇게 형제 함에 돌아 좀 있을 수 있도록 그냥 4,000평을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이제 없죠. 근데 작년에 제가 월드캠프 할 때인데 저 잠비아에 캠프 할 때였어요. 잠비아 수도가 루사카인데 루사카에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 왔는데 코퍼벨트 대학이라는 대학의 총장님이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건물을 마치고 비행기를 타면 밤 10시에 목사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제에 가면 목사님이 저를 만나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10시에 이 총장님이 오셨는데 미안하게 제가 막 그날 너무 피곤했어요. 그냥 이제 막 시차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박영주 목사를 볼, 박영주 목사. 박영주 뭐 제 조카라서, 뭐 둘이서 영주야, 영주야, 그러고 그러는데, 야, 어차피 네가 통역할 건데, 네가 복음을 좀 전할래? 하니까, 네, 그래. 영주는 항상, 네, 하고, 네, 네, 그래. 근데 복음을 전하라. 총장님이 10시쯤 왔어요. 총장님 오늘 제가 참 많이 피곤한데 죄송하지만 박영주 목사한테 복음 좀 교제하라고 내일 아침 5시에 만나주겠다 그랬어요. 그 이상 5시에 보니까 총장님 오셨는데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비행기 타야 5시 40분에 가야 한대요. 3시부터 기다렸대요. 나도 3시부터 깼는데 아 그래 미안해가지고 5시 한 40분 동안 말씀을 듣는데 이분이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일생에 가장 고귀한 40분을 가졌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행복하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그 이제 총장님이 제일 먼저 우리 그 마인드 이제 강의하는 이 학과를 저희들이 신설하려고 하는데 그 대학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대학에 이제 한 학과가 이제 총장님이 이루어지는데 국립대학인데 근데 그 대학에 다른 학과장들이 마인드 학과가 생기면 자기들을 분리하니까 자꾸 터는 거예요. 터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마인드 강사 갔는데 아직 정식 학과는 안 되고 있었는데 이번 이제 그 가장 터는 그 학장 둘을 총장이 우리 월드캠퍼에 보냈어요. 근데 월드캠퍼에 보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코퍼벨트 대학보다는 훨씬 큰 게 이제 그 루사카 대학인데 둘 다 국립대학인데 루사카 대학은 한국으로 하면 서울대쯤 되고 코퍼벨트 대학이나 경북대나 뭐 그 정도 되는 데인데 루사카 대학의 총장님이 이번 월드캠프 때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리 학교 아이와이프 마인드 학과 시작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 코퍼벨트 시작했으니까 코퍼벨트 다 되고 그 다음에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퍼벨트 대학하고 루사카 대학은 훨씬 루사카 대학이 좋은데 이 사람 어려 될 줄 안 된다 그러니까 막 기가 팍 죽었거든. 코퍼벨트 대학에서 마인드 학과 시작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듣고는 막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막 그 루사카 대학 코퍼벨트 비교 안 되는 큰 대학인데 그렇죠. 그건 아직 루사카 뭐 그렇지. 당장 사인해서 이제 8월 달부터 정식 이제 학과가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잠비아에는 큰 구리 광산이 있어서. 세계에서 나는 모든 구리 거기서 다 이제 나오는데 구리 광산에 있는 사장님이 있는데 그 회사 규모가 삼성보다 더 크다 그러더라고. 두 배쯤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구리 광산의 그 회장님이 극장을 이것만한 극장을 만들었는데 우린 그거 모르고 이제 거기 가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는데 정식 그라시아서 가는 게 아니고 학생들 연습을 시켜가지고 옷을 입혀가게 하고 마이크 끄고 이제 그라시아서 노래를 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립싱크라 하는 건데 그건 너무 아프리카에서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실제로 그라시아서 가면 안 돼요. 그게 인기가 너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리광산 사장님이 하는 극장에서 했는데 마침 그 사장님이 오셨어요. 우리 목회자하고 만나고 교제를 하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분이. 그럼 구원 받고 난 뒤에 이제 뭘 하냐면 마인드 학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마인드 학과 하자고 이제 그 의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그쪽에서 얼마 주면 5,900명 전 직원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22억 이제 교육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때는 우리 코퍼벨트 대학 안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돈을 우리 혼자 다 코퍼벨트하고 나누기로 했는데 의논해가지고 6대4로 우리가 60% 가지고 코퍼벨트 대학이 40% 가지고 거기로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들이 이제 잠비아에도 건축하는 일이 하나님 은혜로 잘 되게 돼서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들 하나하나 하나님이 돕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제일 처음에 기도해서 물질을 얻는다. 이런 건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성경학교에서 배웠어요. 배웠지만 기도해도 내가 하면 안 들어줄 것 같고 기도한다고 어떻게 물질을 얻어주셔. 그랬어요. 그 장팔리 있으면서 제가 장팔리 교회 조그마한 시골교회 전도사로 1964년부터 64년 5월달부터 65년 10월달까지 1년 반 가까이 거기서 복음전도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갈 때 거기는 맥카피라고 하는 브라더런 계통의 선교사님이 그 설립하신 교회인데 사람이 하도 그 주일학교 아이들 한 두 명 나오는 정도였는데 제가 가서 있는 동안 1년 반 사이에 한 40명 이상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1년 반 있는 사이에 무슨 일이 한번 있었느냐 하면 어느 날 대구에서 연락이 왔어요. 월요일 날까지 선교 본부로 대구로 나오라고. 제가 목요일 날 그 연락을 받고 이제 문제는 거창에서 대구까지 가는데 비행기 버스비가 그때 없는 거예요. 거창에서 대구까지 가는데 거리가 82km인데 5시간 걸렸어요. 보통 4시간 반 5시간. 그 당시에 한국의 최고 속도가 30km였고 정거장 정거장 내리면 82km는 5시간 걸리는데 지금도 그때 이제 압곡도에 장팔이 17km 많이 걸어 다녔었어요. 여비가 없었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생전 처음으로 이제 물질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여비를 달라고. 목요일 날 밤에, 금요일 밤에, 토요일 밤에도 안 돼서 없어요. 일요일 날인데 예배를 인도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광고 시간에 나는 내일 대구에 선교 본부에 볼 일이 있어 간다고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도 솔직한 마음은 내가 대구 가는 걸 아니까 누가 여비 좀 주겠지 그런 마음을 했어요. 아무도 여비를 안 주는 거예요. 저녁 예배 드리고 또 그래 광고를 했어요. 사람들이 어둠 속으로 많아 또 이제 들어갔는데 곧 형제 자매들이 막 가다 돌아와서 아니 전사님 내일 대우 가신다 그랬죠. 적지 않으면 여비 좀 보태서 막 그러거나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도 이제 마치고 쭉 기다린다 아직 없으면 문을 닫고 돌아 잤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이제 가방을 들고 왜 장팔이라 하냐면 장애까지 거리가 팔리래요. 심리 조금 모자라고 이제 그 오리는 좀 넣고 장팔리인데 그 장팔리에서 이제 막 걸어가면서 돈을 한 푼 얻고 마음에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 장애에서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손형제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거창 여자중학교 교사예요. 그 부인 되시는 분은 그 앞에 길가에서 그 저 뭐 문방구도 하고 학교 앞에서 그래서 항상 뭐 큰 돈은 뭐 작은 돈은 있고 여비 정도 있는 집인데 문제는 그분이 우리 교회 재정을 전부 맡아요. 근데 뭐 재정이라고 해야 돈도 없는데 그 내가 이제 가면서 내가 이제 그 버스 정류소로 가는 그 바로 가는 길 옆에 그 집이 있는데 가면서 내 마음 속에 하나님 하지만은 누가 돈 주겠나 그 손형제님한테 들어가 볼까. 근데 돈을 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그래 이미 내가 그 집에 들어가면 돈 달라는 그런 것인데 그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루아침 그 집 앞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형제님이 그 가게 바닥에 세수를 하시고 그때 비포장 도는 아스팔트 아니니까 거기다 막 먼지나 물을 막 뿌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막 지나갈 때쯤 돼 그 형제님 물을 뿌리다 아이고 전사님 아침에 웬일이십니까? 아 참 오늘 대구 가시지요? 여비 있으십니까? 말씀하시지 그랬습니까? 하면서 이제 막 혼자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혼자 막 여비 없어 그런데 그러다가 잠깐 사이에 내가 내 안에서 여비 때문에 막 걱정하다가 내 밖에 나가서 나를 한번 봤어요. 태국까지 가는데 여비가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여비 주도록 바라는 내가 막 너무 초라하고 따분하고 불쌍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한평생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목회만 할 텐데 내가 한평생 이래 살기 싫다. 이래가 남들을 보고 여비 달라고 막 눈짓하고 막 정말 이거 싫다. 내가 이제 앞으로 내가 한편 복음에 돈이 필요할 때 그날 막 그걸 보니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못났고 불쌍한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나 대구 안 가면 안 가도 사람 어지 않으렵니다. 근데 그 형제 바라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대구 못 가면 못 가겠습니다. 안 가면 안 가고.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님 집 앞으로 지나가도 하나님이 안 주려면 안 주고 반대로 안 지나가도 하나님 주려면 주는데 그렇게 하기 싫더라고. 일부러 그 집 앞으로 안 가고 둘러서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저쪽에 대구라고 쓴 버스가 서서 걸어오는데 저거 손을 드나 마나 내 막 잡나 마나 하는데 세상 버스가 내 앞에 와 서는 거예요. 뒤로 아무도 없는데 문이 열려요. 이건 타라는 거다. 그렇죠? 이건 타라는 거다. 아무도 문이 열렸는데 내가 손 안 세웠는데 딱 탔는데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제가 아는 어떤 부인 자매님 한 분 계셨어요. 그 자매님은 일찍 남편이 세상을 떠나시고 50대 초반에 자매님이신데 혼자 사시는 자매님이에요. 대구에서 이제 싹바느질을 하시면서 옛날 우리 교회에 나왔던 분인데 막 빨리 박전도 오라고 옆에 이제 앉았어요. 이제 시내에서 버스 천천히 가다가 시내 버스 막 달려가니까 아내 왼손에다 차표책을 들고 볼펜 들고 저한테 온 거예요. 자매님 보고 자매님 저 여비 없어요. 그래서 아 자기 안다고 여비를 꺼내 탁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매님 저한테 간증을 해요. 자기 고향이 여기 위에 마을이라는 데인데 그 마을이 어디냐면 이현목 목사님 처가예요. 이현목 목사님 사모님 그 출신, 그쪽 출신들이 전부 다 사람이 다 좋아요. 근데 그 이제 친정에 아무도 없고 모친 혼자 살아 계시는데 1년에 한 몇 번씩 어머니를 보러 오신대요. 자매님이 어머니 보러 오시다가 보면 자기는 대구 시내에서 그 푼돈을 만지는데 시골은 돈이 너무 귀해서 먹고 죽을 나도 없다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항상 버스 탈 때 버스비만 남기고 다 어머니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날은 자매님이 이제 버스를 타러 올라가면서 지갑을 열고 어머니 주려고 하는데 자기도 자꾸 돈을 지갑 안 밀어 넣더래요. 그래, 어머니가 뭐가 돈 주나 간다 안 주나 하고 이제 버스 갔는데 이 자매님 버스 타고 오면서 내가 왜 이렇게 어머니 돈을 내가 인색해졌나?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 내가 가방을 들고 오늘 자매님이 보셨어요. 그 차에서 내가 가방 들면 대고 가는 게 뻔하다. 딴 데는 갈 데가 없으니까. 아이, 운전자 양반 차 좀 세우라고 제 같이 간 사람 왔다. 그 이 자매님이 차를 세운 거예요. 그래, 자매님하고 이제 대구까지 갔어요. 대구 터미널 내린 뒤에 자매님 날 보고 자기 집에 좀 따라가자 그러더라고요. 가니까 정심을 너무 맛있게 해주었어요. 정인 때가 좀 늦었는데 먹고 나니까 조금만 혼자 기다리라 그러더라고요. 낮에 보니 돈을 빌리러 가는 거예요. 좀 있다가 돈을 한 주먹 들고 오더니 내 양복 주머니에 허락도 없이 집어넣더라고요. 아니 뭐 관두지 마시지. 그래야 저를 보고 박전도사 시골에서 얼마나 고생해요. 적지만 여러분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그날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제가 기도를 하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자매님을 통하여 버스비를 준비하셨는데 만일 내가 그 손영진 집에 들어갔더라면 버스는 그냥 지나갔어요. 그 시간에. 그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겠나?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네. 그랬을 거란 생각이 들죠. 그 내가 인간 의지했으면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인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믿음하니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뭐 어렵고 가난하고 그럴 때가 좀 있긴 했지만 한 번도 사람에게 제가 돈이 필요하다, 뭐 돈이 부족하다 그런 암시도 아니고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돈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제가 책이 출판되면서 상당히 많은 수입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국가에서 제 책을 통해서 교재로 마인드 교육을 하기로 한 교재 만든 게 그게 팔리면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크고 적은 모든 일에 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주님이 하시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주님이 정말 살아계 내 삶 속에서 이제 저도 나이가 많아졌어요. 아주 오래전에 전철을 한번 탔는데 어떤 학생이 따오더니 할아버지 여기 앉아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할아버지야. 보니 할아버지더라고요. 처음도 학생인데 저 뭐 할아버지면 제가 뭔가 좀 어색해요. 근데 제가 지금 구원을 받고 55년을 살았어요. 그 뒤 한 번도 제가 사람의 손을 내밀거나 피를 얘기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생각지 않게 물질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제 며느리가 막내를 낳을 때 그때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제 아들이 영주권도 없고 해서 입원비가 미국은 굉장히 비싸고 출산비가 비싼데 그래서 제가 돈이 없었어요. LA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뉴욕 가는데 제가 그 이제 가서 뉴욕에 가서 며느리에게 내가 출산했는데 좀 비용을 좀 감당하고 싶어서 좀 돈을 가지고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데 LA에서 주일 예배를 마쳤는데 그건 일요일인데 오후쯤 돼 자매님이 찾아오더니 목사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만불을 금방 은행에 찾아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일요일인데 또 은행이 그 돈을 찾을 수 있는가 봐요. 거기 은행 문화는 아마 자동 출납기에서 했는지 하여튼 왔다고 그러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뉴에 가서 얘들아 너들 그 뭐야 참 막내나 수고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입원비는 다 됐나 그러니까 다 됐습니다. 입원비 비쌀 텐데 아 뭐 그러면서 됐다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너 한 번도 안 돼. 걔들이 딴 때는 한국에서 나왔어요. 저희 며느리가 셋을 낳는데 첫째 둘째는 그 김포에 있는 여성병원으로 나왔는데 하여튼 그때도 참 귀한 간증들이 있었고 근데 이번에 미국 그래 제가 그 하여튼 만불을 이거 입원비다 입원비로 쓰라고 줬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뭐 우리가 대덕 수양관을 짓거나 또 별관을 짓거나 잠비야 때로 이제 교회에서 작정을 하고 그랬는데 수양관 짓을 때 잠비야 건축할 때나 그다음 수양관 또 별관 지을 때도 우리가 각 교회 분담하면 각 군데 물론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텐데 그럴 바에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자 하고 정말 교회 이야기하지 않고 건축을 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물질을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비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잠비아 건축 마치 스와질랜드 건축해야 하고요. 스와질랜드 국왕폐하께서 구원을 받으시고 7,000평을 아주 좋은 요지에 우리나라 같으면 저 뭐야 청와대 바로 근방에 아주 대통령 국왕 가까운데 7,000평을 저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니라 국왕폐하께 저보고 뭐냐면 목사님 이걸로 아이와이프 센터를 지으세요. 그리고 예배당을 지으세요. 그리고 목사님 집을 지으세요. 그냥 짓지만 화려하게 지으세요. 국왕폐하께서 그러시면서 7,000평 땅을 주셨어요.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잠비아에도 그렇지만 스와질랜드에도 저들이 건물을 지을 거예요. 센터도 짓고 그 교회 예배당도 짓고 그리고 또 우리 집도 지을 제 집도 지으려고 해요. 국왕폐하의 명령이기 때문에 국왕폐하께서 구원을 받으시고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첫 마디가 여기 와 집 지어라 여기 와 살아라 땅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치 구원 안 받은 교회 목사님들 설교 듣다가 우리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하시고 구원받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몇 년 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이루시고 특히 원래 우리가 월드캠프를 그 개막할 때마다 부산에서 비를 거쳐 주셨는데 원래 난 4만 명의 청중이 모인 데다가 많은 장관들이 와서 뭐 깜짝 놀라는 것이 어떻게 학생들이 이 많은 학생들이 저렇게 조용할 수가 있느냐 질서가 있을 수 있느냐 문제없이 저럴 수 너무 보기만 해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서 저희가 다시 그 나라 가면 우리나라에서 막 민박했던 이야기 뭐 사주더니 그러면서 저를 막 대접을 못해서 한이고요. 또 이번에는 대부분 정부 측에서 했기 때문에 제 호텔료, 다음에 경호차, 다음에 경호원, 운전사, 그리고 경호하는 차 막 그 다 주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지내던 그 호텔 저에게 정부에 다 얻어주고요. 하여튼 저는 뭐 깜짝 놀래요. 그리고 이번에 특히 경호원 두 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제 이제 담당 경호원이 진짜 경호원들은요 제가 옆에 줄리는 게 키도 크고 인물이 진짜 잘생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제가 이분들이 정말 저 위에서 24시간 경호를 하거든요. 전 방에 잠자도 그분 밖에서 경비하고 막 그러는데 마지막 날 제가 아침 식사 마치고 경호원들 안으로 불렀어요. 왔어요. 복음을 쭉 전했어요. 그 두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고마운 분들에게나 사람들에게 할 때 복음 전함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는 것처럼 복음 전함 하나도 어렵지 않는데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여러분 입을 보면 하나님 도와 저도 처음에 복음 진짜 못 전했는데 하나님이 차차 성경을 깨우쳐주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경호원 한 사람이 간증을 해요. 자기 경호실 15명이 있는데 박옥수 목사 경호한데 누가 당첨될까 막 기다렸는데 자기 윗사람이 자기하고 옆에 들어가서 경호하라고 얘기했다. 너무 고마웠다 하더라고요. 이분이 구원받고 만 자기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너무 몸이 안 좋대요. 아프대요. 근데 오늘 박 목사님 제사 안 받고 박 목사님 안수 기도 받아서 내 아들이 낳았다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고 하면서 그 뒤에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고마웠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복음 하나 전하는 것 이걸 이제 위하여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여 다 문을 열어주시고 또 제가 아는 마인드 강의 이것이 이제 학과로 마인드 학과로 많은 대학에 채택이 돼가지고 저도 지금 이제 본부에서 뭘 하냐면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초등학교 교재는 만화로 그래가지고 만화로 만들고 중고등학교 교재, 대학 교재 이제 만들어서 그걸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저 교과서를 쓰면 제 책을 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돈을 많이 벌게 돼요. 그러면 짜장면 하루에 세 그릇 사 먹어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나이도 많고 늙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것이 내가 다른 어떤 선한 일이나 충실하거나 죄를 안 짓거나 정직해서가 아니고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께서 제 모든 죄를 씻으셨고 저와 함께 하심에 천 가지, 만 가지를 다 돕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에도 다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특히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그 이름을 인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미쳐야 하리니 그랬는데 예루살렘이 시작된 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의 회개가 전해지다 중단됐어요. 그다음 우리 시대에 다시 만방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 감격스러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읽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돈을 좀 감추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모두 연보라기 때문에 바나바가 연보라는 걸 듣고 바나바는 진짜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 뒤에 계속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이 나를 도울 거란 사실을 믿질 못했어요. 그냥 땅을 팔아가지고 딴 사람 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자기도 좀 드리고 싶은 아까운 거예요. 숨겨놓고 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말해서 네가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네 땅이면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사람의 거짓말은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너무너무 크고 놀라워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저 이제 처음엔 제가 50살이 됐을 때 60까지만 산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때 내 계획 목표 60까지밖에 없었어요. 안 죽어 다시 이제 70까지인데 다시 이제 70이 넘었는데 우리 아이와이 박사는 150살까지 살아가더라고요. 요즘 같으면 하나님 건강한 몸을 주셔서 그때까지 살겠다는 싶은 마음도 들어요. 물론 사람 내일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이 복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복음 전하는 일로 일생을 살고 싶었어요. 제 아들을 미국에 보내면서 내가 불러 제 아들 불러 얘기해, 야 영국아 누가 너를 장관시켜줄 사람 없겠지만 미국 와서 절대로 장관하지 말고 복음 전도하는 목회자가 되라. 누가 너를 대학 총장시켜줄 사람 없겠지만 서로 시켜준다고 해도 너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라. 제 아들이 복음을 위해서 부지런히 뛰고 있는 거 보면 참 감사하고 귀한 열매는 감사해요. 저도 제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살 수도 이끌어주시고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는 동안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끄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제 아들 영국을 낳을 때 그 첫날이 아버지 생신에 우리 돈이 다 떨어졌어요. 양식도 다 떨어지고 그날 전날 저들이 굶었는데 저녁 때쯤 돼서 어떤 분이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 다른 도시에서 왔어요. 그래야 제가 막 그때 우리 단칸방이었으니까 제 안에 배가 불룩해가지고 벽에 기대서 베개 뒤에 털 위에 놓고 기대에 앉아있고 저는 막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어요. 9시가 넘어 한 10시 가까이 돼서 그분이 제 사함을 받은 거예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대문 막까지 나가서 안녕히 가시라 인사가 딱 도는데 아내가 화를 팍 내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 이 여자 진짜 마귀 새끼네. 어? 아, 이래 구원만 왜 화를 내고 그래. 속으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막 화가 났어요. 왜 그러냐고 막 그때.
제 안에 가는 말이 복음을 전하, 그냥 복음을 전하지. 왜 쓸데없는 이야기 그래 많이 하느냐. 잘하면 지가 하지. 내가 이제 화,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 제 아내가 이제 진통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기 시작했는데 진통이 시작됐는데, 그 이야기하면 틀림없이 이 복음 전도가 중단되고 그냥 돌아, 그냥 돌아갈 거냐. 목사 아내니까. 그래서 안 되고 참는데 내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더라 이거죠. 막 화가 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말을 듣고 난 뒤에 그 이해가 받으면 그 다음부터 넘어가야 하는데, 그 아직 이해 뭐 듣긴 대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다시 막 이해 쓸데없는 얘기 그때 좀 해야 돼요. 쓸데 조금 있는 이야기, 아주 쓸데없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내가 아내가 그 뭐야, 진통이 시작됐다는 얘기 듣고, 아이고 미안하다고 내가 다시 한 건 다음부터 복음 그것만 딱 전할게 하고 이제. 근데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울 때가 그때였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막 진짜 난감했어요. 밤새도록 우리 이제 둘이 씨름을 했어요. 죽는다고 막 소리 지르고, 속으로 그래도, 아이고, 소리 지르면 덜 아프냐, 좀 정하네. 그래도 차마 그 이야기 입으로 못해. 제가 안에 겁이 나서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그런 얘기 되게 좋아하네요. 아침이 됐는데, 한 7시쯤 됐어요. 제가 생각하면 막, 너무너무 뜨고 감사한데, 그때 우리 교회 바로 며칠 전에 구원받은 자매가 하나 있어요. 이름이 최광자라고 하는 자매인데, 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리고 그렇게 좋았던 자매인데, 그 자매 구원받은 며칠 안 됐고, 그게 난 아침에 무슨 일로 우리 집에 왔는지 모르겠어, 왔어요. 그러다가 제 안에 막 진통, 막, 하고, 막, 그런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자매님 입에서 말이, 제 아내 보고, 저 자매님 말하기를, 사모님, 제가 부산 일신병원 산부인과에서 근무했습니다. 제 조사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때 막 뛰어가더니, 그 뭐, 이제 기구 같은 거 잔뜩 가져와서, 그 제 아들은 9시쯤 태어났어요. 7시 그 자매님 와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려울 때, 그 자매님 안 오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막, 너무너무 그래, 그 자매 잘 안 잊어버려져요. 그리고 부엌에 나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매 막 뛰어가서 쌀도 사오고, 미역도 사오고, 소고기도 사와가지고, 그 11시 넘어서, 아침에 뭐, 그 제가 제 아들 보고 이놈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밥상 차렸다고 이놈 효자라고 내가 이제 그래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복음 전하는 동안에.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나같이 미련한 인간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 이제 우리가 할 일들이 참 많아요. 마인드 강의를 통해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떤 깜짝, 어떻게 마인드 강의를 복음과 이렇게 연결시키노? 그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주유소는 전부 다 자동차 탱크하고 연결하잖아. 그죠? 그거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하나님 천 가지 만 가지를 돕고, 세월이 지나서 제가 더 늙으면 강남교회 좋아하는 방 하나 달라고 거기 있으면서 주일날에 형제 하면서 오면 앉아서
옛날에 홍원준 목사 시험 들었을 때 그런 얘기하고 김동선 목사 시험 들고 그 다음에 뭐 노정남 목사 시험 들고 이현모 목사 시험 들은 큰 이야기 연결하면 이민수 목사님 또 저 이야기 하죠. 지금 그래서 이제 짓궂게 살다가 죽으려고 해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요. 감사하고요. 저는 제가 1962년 구원받을 그때 행복한 게 없었어요. 웃음이 없었어요. 즐거운 게 없었어요. 그 위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한 번도 어려움을 끝난 적이 없고 늘 주님이 도우셨고 축복으로 저들을 이끄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인생을 살아주시고 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고 여러분 모두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시고 주님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노후에 축복하시는 이런 귀한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루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참 추하고 더러운 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수양회를 하며 형제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수양회를 축복해 주시고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머물러 남은 생엔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점심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